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지체들을 한번 인사하십시다. 인사하고 얘기 한 번도 안 해본 분들 한번 해보시죠. 우리 종훈 형제하고 얘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뒤에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위로와 격려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각 사람 위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친히 이 성경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렇게 성경이 풀어질 때에 가슴이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열 가지 계명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열 가지 계명이 축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표현하셨습니까? 하셔서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다녀왔는데 그 한국에 와서 어머니 처음 뵀거든요.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동안에. 그래가지고 뵀는데 어머니한테 뭘 해드려야 할까 이렇게 이제 이거 하다가 이제 그동안에는 그 어머니 댁에 그게 안 됐었거든요. 와이파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되기 시작해가지고 페이스북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가르쳐 드렸어요. 또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신세계를 경험하신 거죠. 이런 세상이 있는지를 모르신 거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계속 옛날 페이스북도 아마 어머니가 읽고 계신가 봐요. 좋아요를 계속 누르시니까 좋아요 좋아요 이게 며칠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그 이게 어머니가 이게 보셔서 누르시면 계속 뜬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유 그러냐고. 그런데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오늘은 또 다르죠. 오늘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쓴 편지를 볼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편지가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한씀해 주시는 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옥중 서신들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세 가지 부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세 가지 부탁을 했던 것처럼, 제가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달하며 마음들을 우리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달한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두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세 번째, 복음을 계속 전파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복음을 계속 전파하라.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필 것입니다. 첫 번째 부탁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은 요즘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하면은 이런 말이죠.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행하고 또 세워진 강요들은 강요답게 행하라,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우리 교회 상황에 적용하면 목사는 목사답게 행하고 또 사역지원부는 사역지원부답게 행하고 한수치기는 한수치기답게 행하고 성도는 성도답게 행하라, 이 말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다른 게 있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국민들이 투표해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한수교회로 부르시고 저를 목회자로 또 우리 그 부교역자로 사역지원부로 한습지기로 성도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란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는 대통령이 구상하고 강요들이 계획을 세우겠지만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습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 하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선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는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원래 누가 성전을 짓고 싶었냐 하면은 아버지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포기하지 않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 드디어 아버지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뭘 하나를 건네주죠. 그게 뭐냐면은 성전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성전 설계도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도면, 성전의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려서 다윗에게 주셨어요.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도 이 설계도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6절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있는 본문인데,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6절만 봐도 이 성전의 설계도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놀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성전의 너비와 높이, 또 창문의 위치, 벽의 형태, 또 다락, 골반 크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만큼 세세하게 설계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성전 설계도를 향한 웅장함이 쭉 설명되다가 7절에 오면은 아주 특이한 한 사건을 열왕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열왕기상 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독특해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보면 이제 여기 방향이 어디입니까? 동사무소가 지금 뭐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죠. 이 동사무소만 지어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짓는 소리가 현장에서 방망이 소리는 안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성전 짓는 소리가 안 들렸다. 도끼 소리도 하나 안 나고 철 연장 소리도 하나 안 났다고 딱 6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이 당시에 이 상황을 설명해 놨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 조금 떨어진 곳에 돌을 다듬는 채석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외국에서 수입한 돌덩어리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특별히 또 레바논에서 날아온 원석들이 그곳에 막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돌을 다듬는 겁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그곳에서 돌을 다듬고 가지고 성전 건축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돌 다듬는 소리가 막 늘 요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딱 다듬은 다음에 그 돌을 가지고 막상 성전을 짓는 현장에 가면 철 연장 소리 하나 안 들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딱딱 맞게 딱딱 끼워놓기만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성전의 웅대함을 기록하고 있다가 열왕기 기자가 왜 6장 7절에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성전으로 그 돌이 옮겨오기 전 설계도에 따라서 그곳에서 돌을 설계도에 따라 완전한 설계도에 따라 그 돌을 그곳에서 다듬었다라는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질 터의 재료를 가져와서 이거 맞네 안 맞네 이게 아니고 돌을 뜨는 곳에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춰서 자르고 다듬은 다음에 완벽한 것을 가지고 와서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터에서는 맞추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방망이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좋고 아름다운 멋진 건물, 특별히 성전은 그 설계도가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설계도가 완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숲과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 선함의 뜻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고 한숲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과 설계도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래서 선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을 밖에서 막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와서 딱 맞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듬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쪼아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려고 할 때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자르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성전의 크기에 우리를 맞추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경륜 속에 들어온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이 나올 때까지 문지르고 자르고 비비고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완벽한 계획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걸 알았다면은 그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눈떠야 할 아주 중요한 인식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거 할 때나 여러분이 또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저는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할 때에 이렇게 감동을 딱 주시잖아요. 그때 순종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매맞고 다 털려서 빈손 들고 오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도 고집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가 못 꺾어요. 여러분 하나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경험해 분들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고집이 얼마나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충돌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아무리 고집이 세어도 하나님께 배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아름답게 세워가시도록 이제 이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순종함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듬어 가십시오. 나를 다듬으십시오. 지금 상황과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또 나를 다듬으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다듬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그 성전의 규격과 크기에 나를 맞추어 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듬어지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이 돌들을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아주 단단하고 무너질 수 없는 이 건물의 기초석 위에 우리를 딱딱 붙이시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 건물의 모퉁이돌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즉 건축의 중심에 머리돌이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라는 그 성전의 머리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서로 서로를 다듬어진 돌을 서로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 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한숨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나 같은 죄인을 신학적 용어로는 나 같은 죄인이지만은 에베소서 표현을 하면 쓸모없는 돌이죠. 규격도 안 맞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에베소 표현을 하면 다듬기 위해서 드린 그 하나님의 미천이 뭐냐? 값으로 환산하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나같이 버려진 돌 나같이 쓸모없는 이 돌을 다듬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중도에 버리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다듬으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세워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보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시려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내어드려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 부탁한 두 번째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은 하나가 나오잖아요. 이게 숫자 1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는 이 숫자 1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에베소 교회는 이미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 될 것이라고 아니고 이미 하나 되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결심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한 몸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성경의 그 유명한 대제사장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의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제사장의 그 유명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셔서 딱딱 부르셨죠. 예수라는 예수님이라는 기초서교회 그리고는 우리에 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하면서 근데 이게 딱딱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붙을 수 있는 접착제를 주셨습니다. 네 가지 딱딱 붙을 수 그게 뭐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 접착제로 서로를 붙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다듬어져서 왔잖아요. 이제 붙어야 되는데 하나 되려면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접착제로 서로를 붙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나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이 접착제가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 있어야 되고 온유가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붙습니다. 옆사람 한번 보세요. 있는지 이렇게 이 말은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이 네 가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도 있어야 되고 저 사람에게도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붙여가지고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을까요? 이 말은 힘써 지키라는 말은 힘써 누군가가 이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그리고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잘못된 가치를 주입해서 우리 하나됨을 무너뜨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에게 사단이 잘못된 가치, 잘못된 생각을 불어 넣어서 유혹하니까 무너졌어요. 사단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를 불어넣어가지고 우리를 막 흔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될까요? 정신을 차려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억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한씀에 주신 다섯 가지의 약속, 그리고 가치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성경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해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계세요? 또 무엇을 믿고 계세요? 또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이 나의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들이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의 고백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서 성공부를 개설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경을 통한 분명한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DNA가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자랄 것이고 건강해질 것이고 주님이 꿈꾸시는 그 모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있고요.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난 7년의 한숲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DNA가 있었는데 그 DNA가 자라서 고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저 나뭇잎 있잖아요. 나뭇잎을 하나하나 다 읽어봐요. 저는 읽으면은 저 나뭇잎이 한 8년쯤 지나니까 그냥 나뭇잎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가정들이 이게 딱 썼는데 이 나뭇잎이 8년간의 이 가정의 신앙의 고백이면서 저 나뭇잎 하나가 교회다. 저 나뭇잎 하나가 교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또 예수님에 대한 DNA가 있으면은요, 이렇게 교회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숲이 저만큼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려고 할 때요, 검증 기준이 있어야 돼요. 종파가 많고 교단이 많잖아요.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합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요. 효율을 위해서. 하지만은 그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검증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그때 어떤 잣대를 딱 갖다 대야 되냐면은 누가 모였든 어떤 단체가 모였든 어떤 사람이 모였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성경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구주이심을 고백하는가, 이걸 딱 확인해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막 좋은 활동을 하자고 하는데 신앙 고백이 다르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신앙 고백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교회로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죠. 그래서 신학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단의 음모를 조심해야 됩니다. 시대에 이 지혜롭게 시대의 혼탁함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저의 반성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는 반성이 이것입니다. 목회자는 신학을 모르고 성도는 성경을 모른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올바른 신학 속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경험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성도도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목회자도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성도들도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기초석 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가지의 접착제를 가지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막 흔들잖아요.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접착제도 없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도 없으면 그냥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경을 알아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고백하는지 분명하게 정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세 번째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계속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6절 세 번째 복음을 계속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 여러분 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가? 6절의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은 만유를 통일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과 통일은 무엇이 다를까요? 다릅니다. 여기서 통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타락했던 피조 세계가 창세기로부터 타락됐던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는 그 순간 그걸 통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의 통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된 것과는 좀 달라요. 통일은 모든 타락한 피조 세계가 왕 대신 예수 그렇게 무릎 꿇고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통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된 이유는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통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놀라워요. 2, 3년 전만 해도요 영적으로 까막눈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역도 어설프고 전도도 어설픈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한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보다 더 환희로운 영적인 희열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타락한 뒤에요 안 흩어지려고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려고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역사를 방지하기 위해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거든요. 언어끼리 혈족끼리 흩어진 이후에 말이 다르니까 반목과 전쟁이 이 땅에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뒤에 교회를 통한 첫 역사가 언어의 통일이었습니다. 언어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온 모든 이가 한마음으로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이것이 통일성입니다. 이게 통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보았잖아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요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본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편지로 써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것이 그 통일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가 마지막 날 왕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날의 풍경을 꿈꾸면서 복음을 계속 전파해라.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다.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사와서 이웃들에게 여기 건물에 있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풍선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인사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은 500만 원이 넘는 이 헌금이 들어왔어요. 이 헌금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로 흘려보낼까? 이것을 우리가 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되게 힘써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만유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통일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숲지기들과도 이렇게 나누었지만은 그 매주 마지막 그 매월 마지막 주 되면 우리가 이제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곤 하면은 각 부서에서 각 터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요. 저는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부탁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부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한수교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들려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지난 7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공동체에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기사에게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자리가 이곳이고 그리고 저의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은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었고 또는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 방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힘써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또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목회자는, 저는 목회자로서, 또 우리 부사역자들은 부사역자로서, 또 우리 사역지원부는 사역지원부로서, 한습지기는 한습지기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고 한몸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가 성령에 있는 열매를 통하여,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우리 중보기도부가 생겼는데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서 이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일들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한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